오늘은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같이 우리가 찾으시면서 일어나시고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계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 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아멘. 주님,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참으로 깊이 사랑하면서도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심판의 잔혹함, 이런 제목으로 또는 하나님의 잔혹한 심판,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은 없겠는데요. 이런 제목으로 좀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언제나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는데 현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 속성 중에서 대단히 많이 그 사랑에 대한 속성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제 들은 건 있어서 기독교는 사랑, 불교는 자비, 그거 아니야? 이렇게 딱 정의를 그렇게 이제 내리죠. 그래서 참 이 복음에서 사랑을 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서 사랑을 빼면 사실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옳은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성경이 분명히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만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속성인 것은 맞지만 그 사랑만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으로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만큼이나 또한 지극히 거룩하시고 공의로 가득 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용납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용납지 않으신다.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이 속성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대단히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잔인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사실 더 잔인한 것이 이 하나님의 이 공의를 집행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떤 심판을 우리가 방법상으로 조금 분류하자면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어떤 방법의 측면에서 우리 나눠 본다면, 먼저는 사람을 통한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개인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집단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집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개인이나 집단을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좀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무엘기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즉 다윗은 내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에게 벌을 주리라.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지금 기뻐하셔서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실 텐데, 혹시라도 다윗이 곁길로 나가게 되면, 불법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내가 벌을 주겠다. 그러니까 돌이키기 위해서, 이들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채찍으로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이게 아마 개역성경의 제 기억으로는 하도 오래돼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 막대기, 사람들의 막대기. 그러니까 사람을 막대기로 삼아서 벌을 주겠다. 사람을 통해서 벌을 주겠다, 이제 그 말씀이신 것이죠. 사람을 통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때 질병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신명기 28장이 대단히 유명한 장인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의 그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사실은 3분의 1과 뒷부분의 저주가 더 이제 3분의 2쯤으로 더 많은데, 복과 화를 이제 선포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면 복을 쌓을 곳이 없이 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은 벌을 쌓을 곳이 없이 주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벌에 대한 부분이 훨씬 많아요. 거기 뒷부분에 보시면. 근데 거기 보니까 특별히 신명기 2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저 21절에 보니까 그 저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주께서 내 몸에 역병이 붙게 하사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끊어 소멸시키시고, 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마름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시리니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딱지와 가려움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낫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네 무릎과 다리를 치시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시리라. 좀 심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징계하실 때, 징벌하고 징계하실 때 질병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제 징계하고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자연재해.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얘기할 때는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 자연 법칙, 이 법칙의 한도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이제 재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 한도 내에서 조금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정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 14장에 보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될 때에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장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스가랴서 14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는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그때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완전히 깨는 방식으로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대환난 기간 동안에 이제 내리시는 그러한 벌 중에 그런 어떤 심판 중에 이런 게 있죠.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천체 현상이 완전히 지금까지 그 전까지의 어떤 그 물리 법칙, 천문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냐?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인간들에게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채찍질이죠. 자녀를 채찍질해서 그 자녀가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 가지는 이제는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자들, 최종적으로 이제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 가라지로 판명난 자들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하시는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이 있고 철저한 보복과 징계를 위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들들을 채찍질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행실을 바로잡기 위한 그러한 징계 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죄인들에게 형벌을 집행하시는 그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인데 요한계시록 20장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크고 흰 왕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인데 심판을 다 받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종적인 그러한 심판입니다. 제가 오늘 주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이 바로잡으려는 아들을 바로잡으려는 심판 징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 악인으로 이 모든 것이 판명되고 악인으로 끝난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이 형벌을 집행하시는 의미에서의 심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인류 역사상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심판, 즉 불못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경고로서 또는 맛보기로서 맛보기로서 성경의 여러 군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잔혹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묘사를 해놓으셨어요. 그거를 조금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주셨어요. 최종 심판이 너무너무 끔찍한 것이니까 너희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하시면서 그 최종 심판의 맛보기로서 몇 가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은 혹독하고 잔인한 것입니다. 잔인한 거예요. 성경에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다. 이렇게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고 사랑하던 자가 사랑으로부터 배신당한 사람이 행하는 그 어떤 그 갖는 그 질투심이라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이 참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도 그러한 종류의 질투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종류의 분노를 집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분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니까 이 읽은 본문입니다. 2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심판을 하실 때 얼마나 잔인한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같은 한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우리가 만약에 구약 시대 사람이라면 이렇게 매일 같이 얼굴을 보고 밥을 먹고 서로 깔깔거리고 웃고 하던 사람인데 내 옆 사람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심각하게 어겼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어겼다거나 예를 들어서 간음을 했다거나 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돌멩이를 집어서 그 사람을 돌로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잔인한 방법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지금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금까지 이제 행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경악을 하지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들도 그런 식으로 죽지 않았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또는 인터넷에 보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 무슨 사생하니 뭐 하면서 그냥 얼마나 욕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아요. 발로 질겅질겅 밟습니다.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요. 은혜의 영, 성령님께 무례히 행해요. 그들에게 참 죄에 대해서 찔림을 주시고 이래도 무례히 행해요. 하나님을 믿는 이내 주목을 믿어라. 무례히 행해요. 그러한 자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무한정 그냥 허허 사람 좋은 그러한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수 갚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분이다. 그런데 그 원수 갚는 장면은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이 한계를 훨씬 초월하는 대단히 잔인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에게 행하시는 심판이 성경에 여러 개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뭐 서너 가지만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사건입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인류 전체를 심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이 모습을 보니까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 얘기를 부패시켰다. 창세기 6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사람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했다. 13절이 말씀해요.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상상하여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에 심판을 집행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참 이들이 하나님을 슬퍼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일개 피조물이 참 이 온 우주에서 물질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먼지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들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을 슬퍼하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의 결과는 대단히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다.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또 마른 육지에 있던 모든 것 중에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던 모든 것이 죽었다. 지면 위에 있던 모든 생명체,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날짐승이 멸망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 다 죽은 것입니다. 이때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그러니까 인간성이 나쁜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사회의 암덩어리인 존재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법 없이도 살 사람들도 다 죽은 것입니다. 가정과 일밖에 모르면서 성실하게 곁눈 한번 팔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던 그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던 소년 소녀 가장이 다 죽은 것입니다. 인자하기 그지없던 옆집 할아버지도 다 죽은 거예요. 구세군 남비에 몰래 수천만 원씩 넣었던 그러한 사람도 다 죽은 거예요. 평생 시장에서 장사해서 모은 돈을 아낌없이 대학에 투척했던, 대학에 장학금으로 내놓았던 그런 아줌마들도 다 죽은 거예요.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미스 월드 다 죽은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 평화상 수상자 다 죽은 거예요. 인권운동하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던 교향단의 지휘자, 단원들 다 죽은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람들 구하던 소방대원들 다 죽은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다 죽은 거예요. 천진무구하게 뛰놀던 어린아이들도 다 죽은 거예요. 애지중지 키우던 푸들과 햄스터와 곤충들도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극도의 공포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 계셨어요. 사람이 죽는 순간에 아드레날린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빠르게 차오르는 물을 피해서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필사적으로 몰려가서 마침내 온몸이 물에 잠기고 숨을 참느라고 시뻘개진 얼굴로 허우적거리다가 마침내 물을 삼켰을 때 그 물이 폐로 들어가서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는 인간들과 짐승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도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죽어가던 것들이 한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었어요. 특별히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걸 기억할 때 하나님이 이 순간에 아무도, 이 절규하는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구해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대단히 소름 돋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 궁극적인 심판의 모형으로 일부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또 한 군데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동경했던 도시 소돔은 죄로 관영한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도시에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롯이 자기를 찾아온 그 천사들,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남성의 형태예요. 젊은 남자의 형태예요. 그런데 뭔가 조금 대단히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다른 이상한 육체를 쫓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기에게 찾아온 이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자기의 처녀 두 딸을 이 사람들에게 내주겠다고 했는데도 그 도시의 남자들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이게 성경적 표현입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 여자들, 딸들 대신에 그 천사들, 그 남자들과 내가 성관계를 맺겠다 하고 아우성치던 도시가 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 도시에는 혼전 성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간음, 강간, 동성연애, 소아성애, 수간, 매춘, 마약, 강도, 사기, 살인, 폭력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사였을 것입니다. 난무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서울이나 세계의 대도시들이 점점 그러한 모습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도시들을 심판하실 때 전혀 동정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여기 창세기 19장 2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곧 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27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을 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방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더라. 그 땅은 그야말로 용광로 같았습니다. 현대의 그 어느 폭격기가 한 지역을 융단 폭격을 해도 사실 비같이 퍼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비처럼 쏟으셨다는 표현입니다. 비처럼 쏟으셨다. 여러분 비가 한 번 오고 이렇게 일렬로 딱 늘어섰던 빗방울들이 뚝 떨어지고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죠. 폭탄은 그렇게 떨어져요. 보면 그냥 잠깐 떨어지고 말아요. 비는 어떻습니까? 유황과 불이라는 이것은 불못에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가보면 맨 마지막에 최종 심판 장소인 그 불못에 보니까 유황과 불이 있습니다. 유황과 불. 그게 지금 미리 떨어진 것입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은 지옥과 불못을 그냥 지옥과 불못을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그냥 던져버리셨다. 이렇게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불타는 유황 덩어리들이 그냥 비가 아니에요.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불타는 유황 덩어리들 아마 주먹만한 그런 덩어리들이었을 것 같아요. 우박처럼.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시면 주먹만한 우박 떨어지는 거 보시죠? 떨어질 때 이 차가 막 찌그러지고 유리가 다 깨지는 거 보시죠? 그러한 것들이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어 있어요. 유황으로. 이게 쉴 새 없이 온 도시에 퍼붓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짐승의 몸속에 주먹만한 불 붙은 우박 같은 것들이 뼈를 부러뜨리고 살을 파고들어서 그 살을 태울 때에 사람과 짐승이 내는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들이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를 감싸 안겠죠? 웅크리고 앉았겠죠? 그런데 그 엄마의 등으로 쉴 새 없이 불붙은 유황 덩어리가 살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아이, 그래가지고 그 엄마를 통과해서 그 아이를 죽이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총알과 같은 속도일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유황 덩어리가. 온 도시의 유황 냄새와 살타는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을 할 것입니다. 집들은 부서지고 불에 타고 들판의 밭도 다 불에 타고 이 덩어리들의 이 파헤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단히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에게 당장 멈춰!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민수기 16장에서 이제 고라라는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역한 이 고라를 하나님께서 산채로 그냥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모세 리더십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비방했어요. 예. 그랬을 때 모세가 급히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예, 겸손했어요. 모세가 겸손했어요.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그랬다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그렇다면 내일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향로에 불을 붙여서 그 위에 향을 담아가지고는 그 향로를 가지고 각각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서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향로를 준비해서 이렇게 나와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날 이 고라 무리에 속한 250명이 실제로 이렇게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잠깐 동안 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사인이 없었었는지 이 고라가 기세등등해가지고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모든 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는 모세와 아론을 아마 압박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이 너희가 지금 모세와 아론 쪽이에요.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갈라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빼고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그냥 죽여버리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여러 번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서 중재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중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라 자손, 고라 그 반역한 무리들로부터 분리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만 죽이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이제 민수기 16장 27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그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어린 자식들과 함께 나와 자기들의 장막문에 섬에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이로써 알지니 나는 내 생각대로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일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죽는 평범한 죽음으로 죽거나 혹은 모든 사람이 받는 징벌로 징벌을 받으면 주께서 나를 보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주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주를 경노하게 하였음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침에 그들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에서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니라.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라.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드린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표현대로 이것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밑에서 땅이 쫙 갈라지면서 갑자기 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싼 돈을 내고 롯데월드니 뭐 에버랜드니 이런 데 가서 그 떨어지는 거를 탑니다. 뭐라 그러죠? 자이로드롭이라 그럽니까? 이런 걸 타죠. 저도 한번 타본 적 있습니다. 기분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 지옥에 떨어지는 이거를 부단히 연습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고라가 느꼈을 게 그런 기분입니다. 떨어질 때 여러분 몸이 대단히 이상하죠. 그 느낌이 대단히 이상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끝없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끝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지구 중심부까지 갈라진 틈으로 곧바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 지옥이 이 지구의 내부에 있습니다. 지옥은 이 지구의 내부에 있어요. 지구의 안쪽.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찾아보시면 지옥은 전부 내려가는 것으로, 타고 내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떨어지는 이 추락하는 이 공포를 느끼면서 지옥으로 직행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라 일당을 산채로 땅속에 묻으실 때 한치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환란기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심판의 모습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저는 참으로 참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이게 끝날 거라고 참 믿고 또 그렇게 소망을 하는데 여러 정황을 볼 때 정말로 이 끝이 다가왔다고 믿는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거가 되면서 교회 시대가 끝나죠. 그러고 나면 이 땅에 7년간의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 대환란 기간의 마지막 부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2억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데 이제 20장이 되면은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9장에 바로 그 천년왕국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십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흰말이 내려와요. 그 위에 흰말 위에 타신 분이 신실하시니 참되신 이라고 불리는 이게 이제 예수님의 타이틀이죠. 이렇게 불리는 분인데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또 그분께서 13절에 보니까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다 같이 내려오죠. 지상 재림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변변하게 싸움도 못해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묘사예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에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천사가 자기의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모아, 이 땅의 포도가 이게 지금 사람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짐에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히니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이상한 그런 장면이죠. 대단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63장에서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는데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예언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이게 무슨 물이겠습니까? 뻘건 핏물이에요.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가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난이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이까? 만 백성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히리라.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이것도 이제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구절인데, 스가랴서 14장 12절에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어 없어지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썩어 없어지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이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 자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서 있는 순간에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는, 그래서 이게 몸이 온몸이 녹아버리는 이런 일이 인간이 어떻게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을 화형을 시켜도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이게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실제 심판하실 때 꼭 이렇게 되리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되리라는 뭐 법은 없지만 최소한 우리는 이게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핵폭발이 일어날 때 핵폭발 또는 수소폭탄 또는 그러니까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나 또는 그것보다도 훨씬 강력하다고 하는 이 코발트탄 같은 것이 터질 때 실제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뭔지를 알고 있는 세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천년왕국 직전에, 천년왕국 들어가기 직전에 그토록 하나님을 참 지긋지긋하게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사람들을 죽이시는 방법이 뭐냐면 마치 포도즙 틀 속에서 포도를 밟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 포도 수확철이 되면 땅에 이렇게 구덩이를 파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넓은 이런 구덩이를 파가지고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물론 이제 어떤 그 조금 이렇게 흙이 안 묻는 그런 뭔가를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놓고는 거기다가 포도를, 수확한 포도를 다 그 안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그 모든 포도를 으깨서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즙이 나오면 그 즙을 저쪽 이렇게 또랑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즙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포도즙 틀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천년왕국 직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마치 포도를 포도즙 틀에서 그렇게 으깨버리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아까 보니까는 그 피가, 사람들에게서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얼마나 나오냐, 그게 흘러가는 게 1600스타디온이다.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아마 250킬로미터가 넘는 그러한 거대한 그 강물을 이루어서 그렇게 해서 피가 흘러가는 정도로 사람을 그렇게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9장에 보면은 그 시체 썩는 냄새로 사람이 코를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많은 이 시체를 그럼 어떡하냐, 이 시체를 다 어떡하냐, 이 엄청나게 많은 시체를 어떡하냐, 상당히 많은 시체를 굶주린 새들과 들짐승이 뜯어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체를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시체들을 묻는 데에만, 에스겔서 39장 12절에 보니까 시체를 묻는 데만 7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괜히 과장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엄청난 사람을 이렇게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이 사람들, 2억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이 존귀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포도즙 틀에 밟아서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포도송이처럼 그렇게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새들과 짐승이 먹게 하고 그 썩은 내가 진동을 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궁극적인 심판,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즉 영원한 불못의 맛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지옥과 불못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지옥은 임시처소입니다. 지옥은 지구 내부에 있어요. 그게 영원히 가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크고 흰 왕좌 심판 때 그 지옥이 어디로 던져지냐면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사망도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니까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인데 사망도 불못에 던져진다. 더 이상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은 채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Lake of Fire, 호수는 호수인데 물이 차 있는 게 아니라 불이 차 있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에 잠기는 거예요. 그게 불침례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이 성령 침례를 불침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 교회들에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도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불세례 받는 거, 이거를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완전 잘못 짚은 것이죠. 불침례 받으면, 침례라는 게 잠기는 건데 불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그건 끝장인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포인트는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한 거예요. 동정심을 결코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복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이 값진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이 허허 좋은 할아버지 같은 분이라서 사랑이 많은 분이라서 그 사랑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토록 두려우신 분이고 이토록 참 끔찍하게 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께서 그 죄인들에 대한 그 분노를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그 심판의 집행을 연기하시고 그 사람이 회개할 때 그 집행을 영원히 연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죠. 사람은 사람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혼은 죽이지 못해요. 그러나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혼까지도 능히 지옥에서 영원히 멸하시는, 불못에서 영원히 멸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다 같이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뭘 겁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